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어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주제의 말씀을 온 성도와 함께 묵상하며 불타는 금요일의 기도와 위드 바이블 매일의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살 수 있도록 생명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귀한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비관하며 낙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함을 발견하게 하시어 감사하며 자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산업과 일터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계시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소망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너음이 되느니라. 아멘. 학개서는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학개라는 예언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학개, 하가이, 이 이름의 뜻은 쾌락, 축제의 여호와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의 출생이 어떤 절기의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측과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공고한 날 가운데 그의 부모가 그 옛날 고향에서 맞았던 즐거운 절기의 날개를 회상하면서 새롭게 그 절기를 지키고 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거나 혹 또 그렇지 않다면 그의 설교들이 본문에서 보듯이 주로 절기의 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훗날에 그에게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학개는 성전을 열심히 세우도록 일한 예언자인데 성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성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운 축제와 같은 축복을 주는 것이므로 그가 행한 사역과 그의 이름 뜻이 잘 맞는 것이죠. 주전 536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대를 기록한 에스라서를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공포와 조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로 돌려보내면서 새로운 두 명의 리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앞세우시고 약 5만여 명이 자유를 얻어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가보니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져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터를 바라보며 성 안과 밖 그 부근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임시로 거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귀환하는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은 성전 그릇들도 돌려주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선 주춧돌을 놓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차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그 일을 순조롭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한 뜻으로 순종하며 일하는 그때에 이웃하던 백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들의 방해가 심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을 이어받는데 그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물리적으로 중단이 되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 둘씩 자기들의 생업을 돌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성전 재건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종 학개를 세우시며 학개의 입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며 도전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붕도 없이 주춧돌만 세워진 채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두고 생계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동안 백성들은 지난 시간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16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5절과 7절에서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는 저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학개는 폐허가 된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한 저들의 이기주의를 폭로하며 반문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학개는 지붕 덮인 백성들의 집과 지붕도 없이 폐허가 된 채 오래도록 방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을 대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집은 지붕 하나 없이 폐허된 채로 버려두고 자신들은 지붕이 덮인 집에서 편안히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태도인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계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경외함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멈추자 자신들의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겠지요. 자기 집을 짓고 꾸미고 하는 것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서 자기 것을 챙겼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속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와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며 고의적으로 성전 건축을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소홀히 여김받는 성전과 더불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 그들은 시대의 표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회개하는 그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욕심의 혈안이 되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황폐한 하나님의 집과 판벽한 자신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자신들의 중심에 모셔 삶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고국에는 돌아왔지만 황폐한 그 땅에서 당시 백성들은 극심한 빈곤을 겪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멈추고 살아온 지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지만 모든 경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었지만 가뭄으로 인해 식량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이 당면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당면한 지금의 냉엄한 현실은 하나님을 밀쳐놓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이기적 삶의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곧 성전 재건이라는 1차적 임무는 저버리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저들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황무한 상태로 방치함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가뭄과 재앙으로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자신의 일에만 분주한 그 빗나간 열정적 삶은 아무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보다 자신의 요구를 앞세우고 가진 노력을 다해보아야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을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이 백성의 빗나간 열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관심이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변적인 것을 중심으로 끌어들여 우선순위로 삼고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주변으로 밀치는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관한 무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영적으로 매우 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데 반해 예언자 학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러한 공궁에 빠지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백성들 앞에 심판자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신앙과 불신앙의 해석은 놀라울 정도로 정반대입니다. 현실이 궁핍하기에 성전 재건에 관심을 둘 수 없다는 백성들의 주장과 오늘의 궁핍한 삶의 원인이 바로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가 성전 재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에게 스스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부의 양극화 등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의 자세를 멈추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는 정화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내가 당면한 자신의 일이 먼저라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입시를 앞둔 자녀에게 지금은 예배보다 공부할 때다, 예배보다 사업에 몰두할 때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며 지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잘되고 인생이 평안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산에 올라가 평범한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즉 당신을 향한 최소한의 정성,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을 핑계하며 주어진 사명을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일, 그들이 가능한 일을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기뻐한다는 히브리어는 라짜인데요. 예배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서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성전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 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고를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작은 정성일지라도 그것이 진실될 때에 엄청난 축복을 불러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려고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성껏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면 주님은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자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참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일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또 몸과 마음이 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우스빌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인앤나인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궁함 속에 살면서도 그 빈궁함의 연고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쉼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주님 말씀하신 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우리 삶의 문제의 뿌리를 찾는 지혜를 주옵시고 그 깨달음 속에 올바른 삶을 회복시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전쟁의 고통에 신음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고한 생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 생활과 암과의 사투,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하루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대로 풍성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